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그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성서 안에서 매우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공동서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그런 편지가 아니라 초기 교회 시대 여러 교회에서 널리 공통적으로 읽혀졌던 그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선 바울의 서신서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교회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바울의 서신에서 가르친 내용이 중심이 되고 바울 서신이 신약성서의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죠. 바울 서신에서 가르친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 까닭에 바울 이후에 여러 서신서들도 바울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 서신서를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핵심 요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딱 하나의 명제로 줄여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요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일체의 업적과 보상의 논리를 배격하는 일종의 인권 선언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업적과 자격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인권 선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의미가 폐색되고 그저 하나의 교리적 명제로만 굳어져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실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명제만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만 믿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그런 풍토 가운데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저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열두 사도 가운데 등장하는 야고보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서신이다. 그러니까 열두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이 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면 낯설게 느껴지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전혀 이해 못하고 딴소리만 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진짜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느냐, 직접 썼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설령 후대에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였고 흔히 일반적으로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야고보에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 야고보의 권위에 의존하여서 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뭐 이 말씀 중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만,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질문을 던진다면, 어쨌든 이런 그 저자도 독특하고 그 주장 자체도 바울 서신과 다른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 야고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럼 다른 것일까요? 그렇게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은 피상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그 근본 뜻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서 봉독할 때 잘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시점에서도 새삼스럽게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이렇게 명료한 성서 본문이 별로 없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면서 뭔 소리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까? 아마 읽는 그대로 거의 다 이해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잘 해놔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말답게 문장을 잘 다듬어서 번역을 잘 해놔서만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는 그 원문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유려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문장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게 히브리서를 꼽을 수 있다면 이 야고보서 또한 그리스어로 아주 깔끔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그리스어를 잘했을까?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어를 못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원문 자체가 이렇게 명료하고 유려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까닭에 이해하기. 야고보서 전반을 다 봐도 그렇습니다.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머리, 그 자체로 이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그 한마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서 이 저자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곧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구약의 율법이 일깨워주는 것이자 동시에 초기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 군데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너희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못할 바 하나도 없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인데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이유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바울 서신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애써서 우리가 이 본문의 단어가 의미가 뭐지라고 집착하면서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서 전체에 일관된 것이고 사실상 핵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서 전체의 대강입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성서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서의 근본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새삼 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환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마저 그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첫머리에 선포한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이 첫머리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나머지는 이해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연 설명에 해당합니다. 이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공동체 안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선명한 대비와 함께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아주 호의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에 앉도록 권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저 발치에 앉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마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재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부자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니냐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3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그들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저지한 것은 그 이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 하는 그 말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첫 대목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강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것, 그것은 단지 인간들 사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 차별 행위의 밑바탕은 사실상 유력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일종의 인물 숭배,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일종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본질입니다. 차별 대우, 불공평, 외관에 대한 집착은 힘에 대한 숭배요. 다시 말해서 그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 지난주 총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했는데 소수자들을 돌보는 그 목회를 하는 분을 두고 타교단이 이단 정죄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쪽에서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는 인권의 문제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신학과 윤리적인 문제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논리에 휘말려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인권의 문제를 용납 못하기 때문에 신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내는 그걸 수용하지 못 윤리적 차원의 그 태도를 수용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법을 쓰는 것일 뿐이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체적인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다시 말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고 호소력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정적인 물음으로 단호하게 질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이하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에서는 긍정적인 대안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의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성서의 대강,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고 더 폭넓은 그 성서의 맥락에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뜻합니다. 그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서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되 그 핵심을 간과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으뜸가는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을 언급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간음과 살인을 거기에 대비해서 그것을 언급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논리적인 문맥으로 보면 계명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굳이 여기에 간음과 살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 나름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약성서 이래 오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안 되어 있고 카톨릭이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살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자는 그를 살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경의 말씀을 볼까요? 사랑이 그 자체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에 넘겨진 자를 불러 되살리려 하듯이 증오는 살아있는 자를 죽이며 작은 죄인을 살려두지 않는다. 증오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 편협함으로 역사하며 사탄과 함께 인간의 죽음을 향해 세력을 뻗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증오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웃사랑과 더불어서 간음을 언급한 것도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를 우대하고 부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까지 봤으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섬긴 우대하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의 논리의 진원이 기독교 세력이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 언론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누굽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구약성서의 주인공. 이게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의 가장 그 뿌리다. 다 거기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선교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인권조례를 반대하면서 또한 동시에 반이슬람, 반무슬림,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반난민을 주장하는 가짜 뉴스의 진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또 뭡니까? 문제는 그런 혐오와 증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기에 현혹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입니다. 여러분, 더 긴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지향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긍정적인 어떤 것을 지향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것을 반대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아니,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큽니다. 혐오와 증오의 논리를 유포하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에 현혹되는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과연 천당을 살고 있는지 지옥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반문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할까요?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천당을 그렇게 부르짖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삶인데, 사랑을 나누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삶인데, 그렇게 증오하고 반대하는데 그 정열을 써버리는 그 삶,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요구 한번 말씀을 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